요한복음 25번 메시지 생명의 결과와 번성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또 다른 주요 소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 복음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육신된 영원한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신 것이 첫째 부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한 길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과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사시려고 그 영으로 오심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주요 부분 가운데 있는 처음 소 부분들, 생명과 건축에 대한 서론,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 사람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명을 다루었습니다.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3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9가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1장 끝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후에 이 복음서는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 교회의 산출을 계시합니다. 잔치집인 교회는 주께서 안식할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번성은 무엇입니까? 12장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와 규모와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작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번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번성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생명의 결과는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요. 생명의 번성은 교회를 규모 면에서, 숫자 면에서, 생명의 성장 면에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결과 12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장은 앞에 9가지 사례들의 연속이 아니고 그 모두에 대한 결론입니다. 9가지 사례들의 결론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결과인 교회를 봅니다. 잔치집 11장에서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활은 교회 생활로 귀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신 후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11장에서는 부활한 나사로를 볼 수 있고 12장에서는 부활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안식과 만족을 찾으실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잔치집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밖에 있음. 이 잔치집은 종교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나 거룩한 성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밖에, 종교 밖에 있는 베다니의 작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신 것은 유대 종교에 의한 배척을 초래했습니다. 유대계는 주께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생명이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배척은 5장에서 시작하여 10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11장에서 유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여 회의까지 했는데 이는 그분이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같은 이유로 나사로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생명이신 주님을 얼마나 적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종교는 주님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에 참여한 사람들도 멸하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종교는 생명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종교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성육신되어 땅에 오신 것은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3장에 있는 첫 번째 경우인 거듭남부터 11장에 있는 마지막 경우인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유대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제시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관점 이외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본다면 쉽게 우리는 속게 되고 오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가르칩니다. 마치 종교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면, 만일 그분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하거나 섬기게 하는 것만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는 사람이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아들 안에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전적으로 다르며 종교적인 관념과는 정반대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오셨을 때 유대 종교에 의해 배척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세기들에 걸쳐서 그분은 계속 종교에 의해 배척당하셨습니다. 그 종교가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종교인 한 그것은 생명이신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천주교라는 종교와 개신교라는 종교는 둘 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왔는데 이는 마치 유대 종교가 주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류의 종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을 위한 잔치와 안식과 만족의 장소. 유대교가 주님을 배척한 것은 하나의 소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심으로써 생겨난 적극적인 결과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척받는 중에 계신 그분을 위한 집, 즉 그분이 안식하고 잔치를 누리고 거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주께서 밖으로 나와서 그분을 배척한 종교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고 베다니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의 집에 들어가셨음을 봅니다. 그분 자신이 믿는 이들에게 부활 생명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한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이 가정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유대교에게 배척당하시고 유대교를 포기하셨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자신이 머물고 안식할 수 있는 한 가정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잔치를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을 가지신 것입니다. 전에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인 지금 그분은 안식하고 잔치를 누릴 장소를 얻으셨습니다. 유대 종교가 그분을 배척한 후에 그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베다니에 머무시려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머물며 쉴 수 있을 뿐 아니라 잔치를 누리고 만족하실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분이 구약의 유대 종교와 절대적으로 분리되셨고 자신이 안식하고 잔치를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인 그분의 가정으로서의 교회 안에 머물고 계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작은 집이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잔치를 누림과 안식함과 만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잔치를 누리고 안식하셨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당신이 겉에서 교회 생활을 볼 때 아무런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건물도 의자도 어느 것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 겉에서는 모든 것이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귀중하고 달콤하며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달콤한 감흥을 갖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잔치를 누리고 우리는 그분과 잔치를 누립니다. 그분과 우리 모두가 안식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만족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축소판.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됨.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발견되는 교회 생활의 축소판에 관한 몇 가지 요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교회가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된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일,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에 의해서 출현됩니다. 베다니는 주님이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다니는 주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교회가 있는 곳, 즉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일으키신 부활의 장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즉,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그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만 출현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안식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곳이요. 우리가 주님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정결케 된 죄인들로 구성됨. 교회는 문둥이 시몬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정결케 된 죄인들로 구성됩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들이 주님과 잔치를 누리고 있던 곳인 베다니의 집이 나사로의 가정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곳이 나사로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 나음을 입은 것이 분명한 한 문둥이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언급된 잔치는 시몬이라 하는 문둥이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정결케 된 문둥이 시몬의 집이 교회의 집회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죽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문둥이들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지체들은 죽어 있는 동시에 문둥병에 걸린 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나사로같이 죽었다가 부활되었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시몬같이 문둥병으로 오염되었다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우리의 문둥병, 곧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의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 곳이 문둥이 시몬의 집인데도 요한복음 12장은 시몬이 무엇을 행했는지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니 매우 이상합니다. 잔치는 시몬의 집에 마련되었지만 모든 일이 두 자매와 한 형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베다니아에 있는 한 문둥이의 집에서 모든 일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주께서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곳이요 문둥이를 정결케 하는 곳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문둥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시몬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의 이면에 있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임. 베다니는 가난의 집 혹은 고생의 집이란 뜻입니다. 밖으로 볼 때 교회는 가난하고 고생하는지도 모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 부유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누림에서는 부요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늘 교회를 천시하면서 교회가 가난하고 고생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요한지를 깨닫는 영이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와 더불어 잔치를 누림. 내적으로 볼 때 교회 생활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그 임재와 더불어 잔치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주께서 그 집으로 오셨으므로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빈 껍데기입니다. 내적으로 볼 때 교회 생활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언제나 주님이 친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백성과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안식과 누림과 만족을 갖게 되시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것을 누리실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로 누립니다. 교회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잔치를 누리고 또 서로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외부인들은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들은 누구도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20여 년 훨씬 전에 내가 아직 대북에 있을 때 어느 덴마크 여 선교사가 내게 와서 교회에 관해 질문하면서 장시간 담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매력을 느꼈지만 여전히 헛소문들로 인한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매여, 비록 내가 당신과 수일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길과 유일한 길은 이곳에 와서 2년 반 정도 머무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다른 어느 곳도 방문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밤낮 자매들과 함께 머물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반드시 모든 집회, 대집회, 소집회, 가정집회, 집회소 집회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한 집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게다가 당신은 필히 우리가 출간한 모든 책 200여 권 이상을 읽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모든 책을 다 읽는다면 당신은 매우 분명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은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그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을 닫아버리고 자매들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나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자매들과 함께 머물면서 모든 집회에 참석했고 중국어로 된 모든 책들을 읽었습니다. 2년 반이 채 되기도 전에 아마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영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오늘부터 그 무엇도 나를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한 다음 덴마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역경들을 거쳤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교회를 볼 때는 한 가지만을 봅니다. 그들 눈에는 교회가 검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 때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황금빛입니다.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많음. 베다니에 있던 교회처럼 교회에는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많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에 자매들의 수가 형제들의 수보다 더 적을 때마다 교회는 그다지 생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더욱 많은 자매를 필요로 하며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만일 자매의 수가 형제의 수보다 더 많은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그 교회가 생생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들의 수가 형제들보다 더 적다면 그 교회는 그리 생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짐. 섬김. 교회 생활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그 집에 있는 세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것처럼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에 의해 대표되는 섬기는 기능입니다. 모든 세기에 걸쳐서 마르다는 불공평하게 취급받아 왔습니다.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를 천시했습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녀를 책망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장에서는 마르다가 섬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에 있어서 교회의 실무적인 일들을 반드시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음식을 마련하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르다의 봉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그녀에 관한 관념을 반드시 바꿔야 하며 그녀를 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매들을 독려하여 마르다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매들은 여전히 퍽 영적이고 종교적일지 모르지만 나는 퍽 실질적입니다. 가령 모든 자매들이 영적이어서 거기에 조용히 앉아있는 마리아들이라 가정해봅시다. 식사 준비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면하고 능력있고 능동적이고 생생하고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마르다들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는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맨 먼저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들을 행하고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돌봄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간증함. 교회 봉사 가운데 두 번째 종류의 기능은 나사로에 의해 대표됩니다. 마치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과 함께 상옆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간증한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 삶으로써 간증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수고나 일에 있지 않고 부활 생명의 누림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부활 생명의 간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좋았지만 사람들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끌리게 한 것은 바로 나사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봉사가 좋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반드시 돌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사로조차도 마르다의 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기능은 생명의 간증입니다. 그것은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활함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고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누림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활 능력의 느낌과 부활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은 사람을 그처럼 생생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들로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강한 간증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살아있는 간증, 곧 그와 같은 생명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일에 대한 봉사뿐 아니라 생명의 사역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하지만 나사로의 사역은 더 한층 필요합니다. 사랑함. 마리아는 세 번째 종류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쏟아붓는 사랑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므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행한 것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기름을 주님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주님만큼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값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녀는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 그분에 대한 그녀의 평가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귀한 기름을 주 예수님 위에 부은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표징입니다. 비록 당신은 마리아가 최상품의 기름을 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 생활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주된 특징은 우리의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님께 기름 붓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주된 표현과 모습과 특징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주 예수님께 부어진 기름의 향내가 지닌 소중함과 달콤함과 희락으로 가득 찬 집으로 비유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교회의 주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지방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이 냄새 맡아야 될 첫 번째 것은 주 예수님 위에 부어진 사랑의 기름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부은 것이며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러한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기능, 섬김, 간증함, 사랑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간증과 주님께 쏟아부어진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봉사와 주님에 대한 간증과 주님께 쏟아부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제든지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더 한층 우리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라는 방면에서는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부활생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뒤에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 그분과 함께 가며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실제의 살아있는 간증이며 바로 주님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또한 주님께 보여드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자신만큼 값지고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삼각형으로 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모퉁이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자매들이 형제님, 나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다만 작은 마리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생생했던 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교회 가운데 일부는 마르다이고 겨우 극소수만이 나사로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단지 나사로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이곳에 앉아서 주 예수님을 간증할 뿐입니다. 나는 그가 정말 나사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이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 생활 안에는 반드시 최소한 세 가지 사항들, 주님을 위한 근면한 봉사, 주님의 부활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 주님께 쏟아부어진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봉사와 간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요 산물입니다. 12장은 11장의 산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와 간증과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생명이 되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음으로써 참된 교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 안에는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간증이 보여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쏟아 부어진 바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자신은 만족함 속에 거하시고 안식하시고 잔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담아서 나타내는 주님의 몸의 참 표현입니다. 거짓된 사람에 의해 얼룩이짐.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교회 생활의 그림에 소극적인 것, 유다의 검은 옷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의 검은 옷점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역대로 교회들 안에 항상 검은 옷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은 언제나 어떤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 얼룩집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신 작은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검은 옷점이 있었다는 것에 다소 위안을 받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심했습니다. 즉, 그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바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관심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만을 관심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대개 언제나 그러한 검은 옷점이 있습니다. 재물은 악한 자의 화신으로서 실로 주님의 적수입니다. 재물을 이기는 데에서 실패하는 것을 교회 생활 안에서 종종 봅니다. 유다의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을 근거를 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는 그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서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교에 의해 핍박받음. 교회 생활은 종교에 의해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활 능력을 간증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부활 능력에 대한 명백하고 유력한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충동하여 야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 데 있어서 강할수록 더욱더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격분할 것입니다. 하나의 시험이며 사람들을 드러냄. 교회 생활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결코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모든 것이 표면에 떠오릅니다. 만일 당신의 지방에 교회가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숨겨 있고 은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각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주님에 관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숨은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을 이끌어옴. 11절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간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살아있는 간증은 늘 사람들로 주님을 믿게 만들며 그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데려옵니다. 교회의 증거는 단지 복음 전파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살아있는 간증에 달려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증가시키는 최상의 복음 전파는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한 것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의 이 모든 방면들을 살펴볼 때 베다니에 있던 집이 교회의 초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교회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험이 되심. 비단 교회만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요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 자신도 그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는 문둥이 시몬에게서 다른 태도를 보는데 이는 그가 그분을 위해 집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그분을 섬겼고 나사로는 그분을 간증했으며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고 유다는 그분을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서로 다른 태도들이 동일한 예수님께 표명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죽이려 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섬기고 간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혹되어서 그분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결코 중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시험입니다.